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문준혁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 하옵니다. 주님께서 듣는 이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비밀한 뜻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으로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또 나의 주로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참 사랑하는 본문이죠.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말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참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주는 주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그 많은 요소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외우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팔복이 있고요. 또 세상의 소금, 빛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다른 여러 말씀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까지 포함해서 매우 이제 유익하게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실 단호한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착각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구약을 구분하는 법을 혹시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말 세부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구약을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나누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래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등이 포함됩니다. 또 이 사실을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선지서는 사실 구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선지서에 포함되고요. 또 작은 소선지서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다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 선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성문서, 말론 성문서지만 사실 원래는 기록된 것들입니다. 기록된 것들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아가서나 시편, 그런 시가서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만 나오죠. 성문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는 빼고 말씀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구약을 나누는 이런 세부적인 세 가지 방식을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이 당대의 구약 전체 하면은 떠올리게 되는 그런 관습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서 하면은 이 신약 안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들에는 복음서 곳곳에 이런 표현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꿔서 율법을 모세라고 바꿔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것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모세가 준 율법을 바꾸려고 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완전하게 함이라는 말은 사실 원래 뜻을 말하면은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항아리 같은 것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귀까지 꽉 차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완전히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의 뜻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고 충만하게 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그것의 뜻과 본의가 정말로 성취되고 충만하게 하려고 온 자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배경을 또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내에서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박하십니다. 이제 물론 마태복음 해당 말씀에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때가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줄 때 이 날은 더운 떡을 그 진설상에 물리는 날이다라고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진설병을 놓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다윗이 그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한 떡을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먹었느냐? 하나님은 왜 그것을 처벌하지 않으셨느냐? 또 제사장들은 그럼 어떠하느냐? 안식일에 아무런 노동도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면은, 너희의 말이 맞다면은 제사장들조차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 그 안식을 범하는데 그게 어떻게 죄로 인정되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 논리는 틀렸단 말입니다. 사실 율법의 본의는 그게 아니고 너희는 표면만 봤을 뿐 율법의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는 나중에 가서 안식일에 너희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면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율법의 의도가 맞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약의 이해와 충돌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늘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천지,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참 잘 번역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1점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알파벳인 이오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오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로 말하자면 소문자 I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획은 우리가 글을 쓸 때 붓으로 싹 쓰면은 끄트머리가 어떤 모양이 되죠? 뾰족하죠. 그래서 그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한 개의 그 모음 조그만 것이나 글씨 쓸 때의 한 뿔, 그 끄트머리마저도 폐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절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폐하여지지 않고 그 작은 모음 하나, 그 작은 끄트머리 하나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 계명,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내용 중에서 그 어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하나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폐하거나 어기거나 그런 식으로 살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자기가 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며 살아간 자는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둘 다 첫 번째 주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린 사람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너는 지극히 작다 어찌하여 버렸느냐 라면서 조금 나무라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제외당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하냐면은 20절 말씀에 그것을 1차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위에서 한 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버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이 당대의 율법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한 글자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해설서와 규율을 만들어낸 자들이 이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의 1.1획이라도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서 버리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이 사실은 위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편적인 원리 안에서 보자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런 무리가 아니죠. 오히려 지켰으면 지켰고 더 엄격했으면 엄격했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다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한 19절 말씀은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린 사람은 조금 나무란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제외당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평가했죠.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지켜서 의를 얻었느냐? 항상 그것을 신경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 당대 최고의 거룩함과 최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그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당시 무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 그 가르침을 듣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가르치던 그 높은 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사람보다 높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의가. 이거는 정말 까무러칠 말씀이죠.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나온 이 지극히 작은이라는 단어는 원래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단어로 동일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을 심판할 때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복받을 자들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지옥에 너희도 들어가 버려라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동의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구했으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겠죠. 어쩌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더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인 것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가는 자들이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또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다른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만 사랑이 있으신가요?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역한 이스라엘을 참아주십니까? 또 얼마나 잦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십니까?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도 값없이 의를 주심을 약속하시면서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회개의 선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말씀하는 이 내용은 구약에서 문자로 드러난 것보다 더 엄밀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20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정말 엄청나죠. 21절부터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아무리 엄격해 보여도 그 악을 행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거나 행위로 드러난 것을 심판하고 돌로 쳤지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명시적으로는 나타나기는 겉모양으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다 말했죠. 율법 속에서는 다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 너희가 읽은 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나는 예수께서는 너에게 이르시는데 원래 율법의 의미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분노해도 형제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을 한 것도 모자라 또 마음을 품었다면은 그 마음이 너를 정죄하고 그 마음의 죄과가 너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음 말씀도 있죠. 간음하지 말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해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약 당대에서 처녀를 만약에 어떤 남자가 붙잡고 간음을 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가 있다면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지참금을 주고 혼인을 해서 평생 자기 아내를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원래 율법의 의미가 그런 것이란 거죠. 그리고 맹세하지 말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하지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구약 말씀보다 더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율법은 구약에서 드러났던 것,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또 구약에서 겉보기에 드러났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이제는 행실을 판단하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어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고 또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내주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난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히죠. 누가 이런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하면서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율법이 원래 이렇게까지 치밀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맞습니다. 원래 율법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본래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충만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멸망한 자들 뿐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사람의 행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작이었던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강조되는 대표적인 논지로 곧장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율법,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야 아무도 못 지켜, 이 마음을 판단한 율법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 여기로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로 바로 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논지는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한 율법을 신자는 지켜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구원자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인 7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행위로는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겠으나 구약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그 본의를 지키자면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본의들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형제에게 웃으면서 아, 형제님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해도 내 속으로 마음이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이 율법을 실패한 것이 되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이렇게 경건하게 있어도 내 마음으로 여성이나 남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실패한 자입니다. 또 맹세하지 말란 것도 하나님의 권세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그 본질인데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은 아니고 성전으로 맹세한다, 아니면 나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타락해서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다라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엄격해 보일지라도 정작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 채 율법의 겉모습만 따라하기에 급급한 어설픈 모조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자기의를 내세우면서 부패한 마음을 가리려고 하는 위선인 겁니다. 실상은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23장에 가서 나오면 이제 신랄하게 예수님의 비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서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 능력이 있는 채 마치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거는 광야에 있는 메마른 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이 스스로를 채워서 그 안에 물고기와 각종 생물이 번성하게 만들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 광야에 있는 메마른 웅덩이가 무슨 물고기며 각종 생물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도 없는데요. 물이 있어야 뭐가 되든 말든 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겉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도 겉으로 보면 율법을 이렇게 치밀하게 온전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게 지켜서 의를 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청중들은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으러 나아온 자들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이 바로 오늘의 청중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여긴 죄가 없다고 여긴 자기 의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란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대상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엔 사랑이 없어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긍휼하심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준 능력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공급한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긍휼을 너희가 진정 받았다면 열매를 맺으란 겁니다. 그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껍데기 같은 의의 열매보다 더 나은 의이고 그것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자세란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나온 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정말 그러하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이제 9장과 12장 두 부분에 짧게 짧게 나옵니다. 먼저 9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리 마태와 또 다른 죄인들이 함께 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엄격한 율법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그 지키는 내용을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시작은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 없는 자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능력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왔으니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9장 13절에서 먼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용서의 긍휼, 그것을 받기 원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긍휼 얻기 위하여 나아오는 그 자세를 원한다.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12장으로 가시면은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쭉 말씀을 이으시다가 아까처럼 동일한 말씀, 호세아의 동일한 말씀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12장 7절 보시면은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죠. 동일한 구약의 말씀인데 여기서 한 단어가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뭐가 바뀌었죠? 긍휼이 자비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긍휼이었는데 지금은 자비라고 하시죠. 근데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사실은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이제 우리말이 번역을 문맥에 맞게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왜 자비라고 번역했냐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배고픈 자들이 안식일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 그리고 안식일에 도망쳐 나오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먹게 된 먹는 것이 허락되고 죄로 인정되지 않은 다윗과 동료들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성전일을 하는 제사장들 다 껍데기 그러니까 안식일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온갖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에서 말하는 것인 자비 그러니까 율법의 본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한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강조된 것입니까? 이미 구원 이미 긍휼하심을 받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온 자들에게는 이제 요구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서로 자비를 베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얻기 위해 나아왔다면은 이제는 그 동일한 자세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힘을 주셨을 테니 사랑을 주셨을 테니 긍휼을 얻으러 온 자에게 사랑을 주셨을 테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당연히 너희 스스로에게도 너희 안에서도 제사 껍데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원래 구절을 보면은 이거 사실이 더 잘 드러납니다. 호세아의 원래 구절에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나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과는 다른 단어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자비로 번역됐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구절을 원래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두 가지 의미를 다 한꺼번에 함축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그래서 이 구약 호세아 본문의 문맥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되는 문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긍휼을 얻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고 이 구절 6장 6절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근데 너희에게 제사만 있지 너희 중에서 자비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살인하는 자들이고 피 흘리는 자들이다. 지키는 척은 하는데 실상은 그런 자들이란 거죠. 그런 내용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나온 그 5장의 본문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까지 너희가 지켜서 구원을 얻으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나아온 그 긍휼의 자세는 나로부터 사랑의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능력이 부어진 자라면은 마땅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키지? 역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능력 있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긍휼 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서로에게 자비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5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웃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는 비록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거의 모든 것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껍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지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없다면은 마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는 자신의 외식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연인이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당신의 남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입니다를 내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백날, 첫날, 만날 막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카페에 가고 수다를 떨고 해도 그 연인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겉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데이트를 하고 코스대로 가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없다는 건 인식하게 되죠.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네. 이것만 하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해도 그 연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화를 봐도 딴 생각하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문맥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어도 밥만 먹겠죠. 나 너랑 밥 먹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기 위해 형제에게 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멸시하며 비판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또 가늠하지 않기 위해 마음의 음욕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업신여기면서 맹세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문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켜서 행위가 아니라 마음부터 지켜서 의로운 행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나오게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임을 나타내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상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 두 개의 구절 28절과 29절은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아까 나온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처음에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은 가르침은 어떠했냐면은 백성들이 듣기에 이분은 서기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율법을 혹은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긍휼을 받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율법의 1.1획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지 율법의 요구를 폐하고 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고 너희가 받은 긍휼대로 능력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이 너에게 역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의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새로워진 심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마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인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 긍휼을 구해서 심령이 새로워진 의인이라면은 우린 마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미 받은 나의 긍휼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고 어떤 것이 가능하게 하는가, 그 공로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가는가, 어떻게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현상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나와서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받은 능력대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껍데기만 있는 겉만 지키기에 바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물이 없는 샘이 스스로 물을 내려고 하는, 하늘에 비 없이 물을 내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게 해주시고 또 그 긍휼의 자세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 크신 구원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어서 부패한 심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율법의 의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착한 좋은 나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정직하여 주님께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나의 능력 없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이신 주께 나아가서 능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